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핵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내년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무기급 우라늄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중국이나 미국의 종전 판단 규모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10개에서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의 한 민간 연구소는 북한이 오는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서방 6개국과 이란의 협상이 어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재개됐습니다. 이번 협상은 예멘 사태와 미국인 수감자 문제 등 여러 민감한 사안들이 불거진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 정부가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에 무기를 제공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예멘 해상에 군함을 파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와 함께 이란에서 구금되거나 실종된 미국인들 사건과 관련해 이란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핵협상과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6월 30일이 최종 시한인 이란과 서방 측의 협상에서는 이란의 핵활동 축소에 따른 서방의 제재 해제 시점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오늘도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번 공습이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남부 주요 항구 도시 아덴 일대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1일 결정적 폭풍으로 명명된 공습 작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하루 만인 어제 후티 반군이 예멘 중부 도시 타이즈에 정부군 여단 사령부를 장악하자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예멘에서는 한 달여에 걸친 연합군의 공습으로 수백 명이 숨지는 등 심각한 인도주의 사태를 야기했지만 정작 후티 반군을 소탕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밀려드는 난민들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럽 정상들은 최근 지중해에서 이민선이 전복돼 900여 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군사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는 인신매매범들이 사용하는 선박을 조사, 납포, 파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은 종종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의 분쟁지역에서 탈출하는 난민들을 허름한 선박에 태워 위험한 항해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이와 함께 지중해의 국경 순찰과 지중해 연안국가 출신 난민들의 재정착을 돕는 시범사업 관련 예산을 두 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난민 재정착 계획은 아프리카와 중동, 남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오는 이민자들 가운데 우선 5천 명에게만 제공됩니다. 미국 상원이 오늘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실시합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말 차기 법무장관으로 흑인 여성인 로레타 린치 후보를 지명했지만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대립이 계속되면서 표결이 미뤄져 왔습니다. 이는 양당이 추진한 인신매매 처벌 법안에 공화당이 반낙태 조항을 삽입한 데 대해 민주당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인신매매 처벌 법안은 양당이 타협안에 합의하면서 어제 상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뉴욕 연방검사 출신인 린치 지명자는 상원의 인준을 받을 경우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법무장관이 됩니다. 남미 국가 칠레에서 화산이 분출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고 칠레 당국이 밝혔습니다. 칠레 국립광산지질청은 어제 남부 칼부코 화산이 42년 만에 분출해 인근 지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등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지역은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1,000km가량 떨어진 마을로 주민 1,500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는 칠레에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화산이 많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23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독수리 훈련이 24일 끝납니다. 남북 대화 국면에 변화가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모스크바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일부 의원들이 아베 일본 총리는 미 의회 연설에서 과거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Given these continued revisionist attempts for every step forward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 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내일 24일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긴장 상태에 있는 남북 관계의 국면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연합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지난달 2일부터 한국군 20만여 명과 미군 3,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미군의 참여 규모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미한연합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독수리 훈련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2월 훈련 개시를 앞두고 북한의 비난에 대해 독수리 훈련은 연례적인 훈련이며 남북관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의 지난 2월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런 방어적인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연계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연계시킬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연례적 훈련은 남북관계와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북한은 독수리 훈련 기간 중인 지난 2일과 3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5발을 서해안 방향으로 발사한 데 이어 애슈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둔 지난 7일에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다만 이번 독수리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 시위 강도는 지난해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독수리 훈련 기간 중 7~8차례에 걸쳐 스커드 미사일과 300mm 신형 방사포, 중거리 노동 미사일까지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독수리 훈련이 끝남에 따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북관계에 국면 전환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서 정상회담을 제안했을 정도로 김정은은 지금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중관계 냉각, 그 미국의 대북제재, 남북관계 경색, 북일관계 진전 더디고 북로관계 조금 있지만 러시아는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필요성은 양측 모두 있다. 일정한 계기만 만들어지면 지금 어떤 상방의 위기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는 뭐 지금 양측 모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 들어 북한은 한국에서 열리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에는 참가를 공식화했지만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문제 등 현안들에 대해서는 당국 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연평도와 가까운 북방 한계선 북쪽 무인도에서 용도가 드러나지 않은 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 만큼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갈도라는 작은 섬에서 기초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 공사 목적을 포함해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갈도는 한국 측에서 망원경으로 충분히 관측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인 만큼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새로운 시설을 공사하고 있는 연평도 북방에 있는 갈도는 일종의 무인도죠. 민간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접촉지역이고 따라서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기초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북한군은 약 한 달 전부터 갈도에서 중장비 없이 약간의 병력만으로 터파기 등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도는 연평도에서 약 4.5km 떨어진 작은 섬으로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한 북한 장제도에서 남쪽으로 2.4km 해상, 그러니까 북측 장제도와 남측 연평도 사이 중간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북한군이 실제로 이곳에 군사시설을 짓고 있다면 한국 측 서북도서를 겨냥하는 북한의 최단거리 대남 공격기지가 되는 겁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입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을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이제 열점지대로 규정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남북 간의 어떤 무력 충돌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최단거리에 공사를 해서 뭔가 발사대를 설치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해당 시설물이 북한의 해안포나 장사정포 진지, 대남 관측기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다음 달 초 러시아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전승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또 러시아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참여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다음 달 9일 모스크바에서 치러지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아마도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23일 서울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제1위원장의 참석을 외교적 통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22일 여러 북한 인사들과의 접촉에서 김 제1위원장의 참석을 확인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 제1위원장의 정상회담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또 러시아가 개성공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의 개성공단 참여를 위해 많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고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의 중인 방안 가운데에는 고려인 출신 기업인들이 제안한 식품 생산업의 진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러시아 기업의 개성공단 참여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면 한국 측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하게 된다면 당연히 저희하고도 이게 논의가 돼야 되고 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알려드릴 텐데 지금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구체적인 게 진행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티모닌 대사는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사드는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체계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러시아 접경지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북핵 6자회담에 대해선 관련국들 사이에 이견이 있더라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모든 당사국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의 접근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북한은 회담 재개에 관심이 있고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북한은 협상이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일방적 전제 조건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조속한 대화와 접촉도 촉구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남북한이 상대방의 군사훈련을 놓고 비판을 주고받고 있다며 이 지역에서 군사활동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22일 보도자료에서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남북한과 러시아의 삼각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루시카 장관은 22일 유라시아 교통에너지 포럼에 참석해 이 사업에 대한 러시아 측 구상을 설명한 데 이어 한국의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과도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극동개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에 대해 한국 측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극동개발부는 특히 러시아와 한반도를 잇는 대규모 에너지 공급 사업을 홍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북한 라선 경제특구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잠정 타당성 조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맡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 최대 전력회사 라오 동부에너지시스템은 내년부터 라선 특구에 전력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앞으로 10년간 총 6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극동개발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최계원 사장과 만나 이 사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극동개발부는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라진항을 거쳐 한국으로 수송하는 시범사업을 남북러 삼각협력의 또 다른 예로 제시했습니다. 극동개발부는 2차 시범사업이 이미 시작됐다며 러시아 핫산에서 철길로 라진항으로 수송된 뒤에 화물선으로 옮겨져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극동개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번에 수송되는 석탄은 4만 5천 톤에 달한다며 오는 24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남북러 삼각협력의 대표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에 갈루시카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사실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전문가로부터 남북한과 러시아 삼각협력사업의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현재 남북한과 러시아 삼각협력사업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현재까지 어떤 상황인지 그 좀 추진 상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러시아는 주로 북한과 삼각 그 협력 사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협력 사업 아이템을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그 전력 송전 부분, 철도 개보수 그리고 농업 나아가서 우주 산업까지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러시아 그 유연탄을 라진항을 통해 한국으로 반입하는 그런 시범 사업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범 사업은 말 그대로 그 본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경제성을 그 검증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 본 계약이 그 체결돼야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팀원인 주한 러시아 대사 같은 경우는 오늘 개성단에도 러시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
네.
사실 그 남북한과 러시아 삼각협력 사업은 논의는 무성한데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직 그 좀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가 특히 삼각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러시아라는 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에 한정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네.
러시아 전체가 아니라 결국 이제 러시아 극동 지역의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삼각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북한도 이 동북아 지역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 러시아는 그 동부 지역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네.
또 푸틴 정부의 극동 지역 개발의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갈루시카 장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극동 개발은 러시아 정부의 21세기 최우선 과제다.
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최우선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 또는 한국 기업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 그 협력에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 한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외교적인 배경도 깔려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5.24 제재 조치 같은 게 없다면 남북한이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제한적으로 러시아와 삼각 협력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5.24 제재 조치로 남북 간의 직접적인 경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를 이제 포함해서 삼각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남북 관계 경색이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또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이쪽 러시아와의 관계를 소통을 함으로써 대안으로 삼을 면도 있나요?
예,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그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의존도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고 또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이제 고립이 되면서 북한과의 협력할 여지가 커진 그런 부분도 결국 이 북러 간의 밀착을 더 가속화시키는 네.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네, 북한과 갈등이 큰 상황이기는 하지만 한국 정부도 이 삼각협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으로서는 어떤 점이 이익이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예, 역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것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가교로서 한국의 역할을 또는 한국의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러시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남북 간에는 5.24 제재 조치 때문에 직접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말씀을 방금 드렸지만 러시아의 협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남북한 간의 경협을 그 진전시켜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철도 연결이라든지 그 남북한의 철도 연결이라든지 또 그 남북한 철도 연결 통해서 러시아 극동 지역을 통과하고 궁극적으로 유럽까지 연결하려는 그런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 철도 연결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적극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기업들은 그 정부가 뭐 규제를 한다고 해도 이익이 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그런 그 특성이 그런데 한국 기업들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기업들은 좀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 큰 이유가 분명히 러시아와의 협력이 그 필요하긴 하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나진 합산 프로젝트가 하나의 사례가 되는데요.
네.
이 프로젝트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경제성이 나오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한국 국적의 선박이 북한 지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그 제3국 배를 요구하는 바람에 지금 중국 배가 들어가서 러시아산 석탄을 운반해오는 그런 그 시범 사업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러시아 쪽에서 유연탄을 아주 원활하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겨울 동절기 동안에는 석탄 생산이 원활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아직 존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극동 지역의 시장 규모가 아직은 작기 때문에
네.
우리 기업들이 관심은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지금은 관망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이긴 한데 과연 뭐 그렇게 적극적인 것 같진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한 기업들하고 협력을 하고 싶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러시아와 함께 이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북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시범사업 단계고 아직 이제 본 계약도 체결이 안 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삼각 그 남북한 러시아 삼각 협력도 결국 남북한의 관계에 상당히 또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남북 관계가 고일대로 고여 있고 전혀 지금 돌파구를 못 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의 협력이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에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임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로부터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국에 넘기도록 하고 노동조합 결성도 허용치 않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22일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노동 규정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북한 당국은 근로자들의 임금 전체를 자신들에게 넘기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북한 근로자들은 임금의 일부밖에 받지 못한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방식 때문에 실제로 임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개성공단이 지난 2004년 출범한 이후 외부 세계가 북한을 들여다보고 북한이 외부 세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은 임금을 받을 권리와 발언권,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등 북한 근로자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상쇄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개성공단의 노동 규정이 국제적 기준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방해를 받지 않고 조직을 결성할 권리와 대표를 선출할 권리,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구성해 단체 협상에 나설 권리 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또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에 관한 남북한의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와중에 북한이 여성 근로자들을 성차별과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어린이들을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잊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임금 인상과 관련해 논쟁을 하기보다는 북한에 중간에 개입하지 말고 임금 전체가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 10여 곳이 당초 임금 지급 시한인 지난 20일 한국 정부의 방침에 관계없이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을 북한 측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10여 개 기업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위를 파악해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한국 정부 지침대로 월 최저임금 70달러 35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 74달러 기준의 차액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지급하겠다는 담보서를 북한 측에 써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업들에 대해 북한 측이 요구하는 담보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북한은 당초 20일까지던 개성공단 3월분 임금 납부를 내일까지 유예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9일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합니다. 일본 총리로서는 사상 처음 일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은 아베 총리가 이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저녁 하원 본회의 일정이 마무리되기 직전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발언권을 얻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상하 양원 합동 연설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의원들의 공통된 주장은 아베 총리가 의회 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일본계 미국인인 마이크 혼다 의원은 20분에 걸친 특별 연설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이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Given these continued revisionist attempts, for every step forward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the government of Japan takes two steps backwards. Enough is enough.
혼다 의원은 일본 정부가 역사 수정주의적인 시도를 할 때마다 평화와 화해로부터 두 걸음씩 퇴보하는 것이라며 전후 70년이 지난 지금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를 대표해 명백하고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혼다 의원은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정상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라며 아베 총리가 이런 역사적인 기회를 통해 20만여 명의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혼다 의원은 이날 하원 본회의장 방청석에 있던 위안부 출신 이용수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일본 정부가 사죄할 수 없다면 젊음을 되돌려달라는 이 할머니의 말을 전하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1분 자유 연설을 통해 아베 총리가 연설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at address must be honest. That address has to address Japan's wartime history. It has to honestly address Japan's atrocities and enslavement of thousands of women.
뉴욕주 출신의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은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은 전쟁 당시 일본의 잔악한 행위와 수많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은 점을 정직하게 다뤄야 한다며 과거의 잔악한 행위를 무시하면 매우 문제가 많은 미래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주 출신의 빌 파스크렐 의원도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위안부 문제를 다뤄 치유와 겸손한 화해에 초석을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t's my hope that Prime Minister Abe visit his visit next week will lay the foundation for healing.
텍사스주 출신 셰일라 잭슨 리 의원은 일본 정부가 생존한 위안부 여성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주 출신 찰스 랭글 의원은 일본이 전쟁 당시 한국인들에게 고통을 줬다며 아베 총리가 진실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뉴욕주 출신의 그레이스 맹 의원은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 철회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노담화란 지난 1993년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고노 요헤이 관방 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본 육군이 위안부 매춘소 설치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고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를 도보로 횡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세계 여성평화운동 단체인 국제여성평화걷기 Women Cross DMZ가 오늘 신변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무장지대 DMZ 도보 횡단 계획을 추진 중인 위민 크로스 DMZ 한국위원회는 2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남북 양측으로부터 행사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양측 정부가 이를 공식화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등이 주도하는 위민 크로스 DMZ 회원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며 다음 달 24일 북한에서 남한으로 DMZ를 걸어서 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성사되려면 남북 양측 정부와 유엔군 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잠정 승인했으며 북한 역시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지난 17일 북한 당국의 승인이 공식 확인되면 필요한 협조를 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단체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안김정의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상임 대표입니다.
저희가 유엔사에 요청을 했을 때 남북한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와라 하는 것이었고 남북한 정부 공이 물론 정식 공문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에서는 우리들이 협조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믿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조만간 유엔군 사령부에 공문을 발송하면 다음 달 초쯤에는 남북 양측 정부의 승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DMZ 횡단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와 한국에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번 행사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를 통해 언젠가는 한반도 분단을 해소하는 염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와 함께 남북 정부로부터 신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안김정의 상임 대표입니다.
신변의 보장을 할 수 없다? 좋습니다. 보장을 못 받더라도 여성들은 걷습니다.
이 단체는 23일 발표한 선언문 초안에서 외세에 의한 한반도 분단 70주년을 맞아 용서와 이해 그리고 대화를 위한 새로운 만남의 장을 위해서 걷는다며 한국전쟁의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외국인들의 DMZ 횡단은 지난 2013년 뉴질랜드인 5명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실행한 데 이어 지난해 러시아 이주 150주년을 맞아 연해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자동차를 이용해 한국에 도착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에 따라 백두산 무봉 노동자구에 국제관광특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국제관광특구를 설치하는 것은 지난 2011년 금강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무봉 노동자구는 백두산의 해발 1220m에 자리 잡은 마을로 2000년대 초반부터 숙박시설과 목욕탕이 지어졌고 인근에 삼지연 공항도 있어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봉 노동자구를 국제관광특구로 지정한 것은 이런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해 백두산 관광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에 두 컨테이너 분량의 통조림, 고기 통조림과 담요,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품은 오는 6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이 최근 북한에 고기 통조림과 담요, 의약품을 보냈습니다.
April 7th is when it loaded. We sent it from Pennsylvania. We actually sent two containers, so it's the second and third container this year.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테리 스미스 국장은 2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7일 두 컨테이너 분량의 식료품과 담요, 의약품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Sometime in June, actually food and blankets, and the other container is food, blankets, and medicine. Right, and the rest.
지원품은 오는 6월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 단체가 지원하는 결핵과 간염 전문 병원과 요양원 등에 보내질 것이라고 스미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올 들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북한에 지원품을 보낸 것은 지난 2월 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단체는 앞서 황해남북도 내 병원 두 곳에 태양열 패널과 물 저장 탱크, 파이프 등 수도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비를 보냈습니다. 스미스 국장은 북한에 지원한 물품을 확인하고 분배 상황 등을 모니터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미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마운틴에 본부를 둔 대북지원단체로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세계은행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5살 미만 북한 어린이의 15%가 저체중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은행은 최근 북한의 인구수와 어린이 영양실태, 삼림 황폐화 정도 등을 분석한 세계개발지수 2015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2013년 기준으로 영양 섭취가 부족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5살 미만 북한 어린이가 전체 1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세계은행이 이전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밝힌 저체중 비율 18%보다 3.6% 개선된 것입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2년과 2013년,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5살 미만 저체중 어린이 비율은 줄곧 18.8%에 달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저체중 어린이 비율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몽골의 저체중 어린이 비율은 각각 3.4%와 1.6%로 북한과 격차가 큽니다. 또 북한에서 5살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유아의 수는 2013년 기준 1,000명당 27명으로 전년의 29명보다 약간 줄었지만 한국의 4명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임신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산모수는 10만 명당 87명 정도로 전년도 81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유엔은 지난 9일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 2015에서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의 28%가 발육 부진, 그리고 4%가 체력 저하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중국 허난성의 정저우와 평양을 연결하는 직항 항공 노선이 개설됐습니다.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 재개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21일 중국 중부 허난성의 성도 정저우와 평양을 오가는 중국 관광객용 전세 항공편이 취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노선에는 북한 고려항공의 TU-204 300여객기가 투입됐습니다. 이 항공편은 지난 19일 정저우를 떠나 2시간 20분 만에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140명의 중국 관광객들은 4박 5일 동안 평양 시내와 개성, 금강산, 비무장지대, 판문점 등을 구경할 예정입니다. 북한과의 직항편이 개설된 중국 도시는 정저우가 여섯 번째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여름철 관광 성수기 동안 상하이와 옌지, 선양, 시안 등으로부터 관광객을 실어 나르기 위한 직항 항공 노선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평양 상하이 직항 노선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석 달 동안 북한 고려항공이 전세 항공편을 운영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상하이 푸동공항을 떠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뒤에 일요일에 다시 상하이로 돌아가는 노선입니다. 당시 북한은 전세 항공편을 이용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입출국 수속도 간소화했습니다. 인민일보는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입국 제한 조치를 지난달 해제한 뒤에 중국인 관광객들의 북한 방문이 늘고 있다며 이번 직항 노선 개설은 이런 추세를 반영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에볼라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외교관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들을 21일 동안 격리 조치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사회 큰 뉴스 어떤 소식입니까?
네, 현직 총리의 사임과 고위급 정치 지도자들이 연루돼 있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이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 수사에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파문의 본질이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 자금에 연관돼 있다는 주장인데요. 청와대의 전 현직 비서실장과 총리 또 여당 인사 등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든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캠프 자금 수수 의혹이든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직후 책임 있는 답변을 내어놓길 바란다면서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첫째, 옥 당사자들이 자진 사퇴 후 수사를 받게 하기 바랍니다. 둘째, 새누리당과 법무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체 수사에 관여치 말도록 지시하고 약속하길 바랍니다. 셋째,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업과 해외 자원 개발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대 측 입장도 나왔겠죠?
네. 청와대 측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4.29 재보궐선거로 지방으로 향하고 있던 김무성 대표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수사 결과 무죄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또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특별 검사제를 도입하자고 한 데 대해서는 불과 얼마 전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했던 그 상설특검법을 마다하고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자는 것,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서 일축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구속됐던 성완종 씨가 특별 사면된 특혜 의혹에 대해서 한번 국정조사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한국 정치권 흔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한국 사람들은 역대 가장 적게 결혼을 했고요. 반면에 황혼 이혼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혼인 건수는 30만 5,500건, 한 해 전보다 17,300건이 줄어들었고요. 국제적인 혼인을 하는 경우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와 비교하는 그 조혼인율이 있는데요. 1,000명당 6건에 불과했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혼인율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통계에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혼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결혼 적령기의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혼율도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과의 혼인율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이런 큰 그 결혼율이 떨어지는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한 남성자 평균 나이를 보니까 32.4세였습니다. 여자는 29.4세, 거의 30살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남자는 2살 정도, 여자는 2.3세 정도가 많아진 겁니다. 남성들의 초혼 연령이 30세를 넘어선 것 2003년부터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결혼 연령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가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전 기준으로 보자면 노총각과 노처녀들이 걱정될 정도로 많아진 상황입니다.
네.
특히 도시 지역의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높았습니다. 서울은 평균 연령이 30.7세고요. 부산이 30.3세, 대구 30세를 넘어섰는데요. 뭐 이렇다 보니까 마흔이 넘은 미혼의 아들과 딸과 함께 사는 부모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황혼 이혼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는데 황혼 이혼이라면 20년 이상 함께 살아온 부부들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또 남편의 사회적 은퇴가 가까운 나이에 이혼하는 경우를 황혼 이혼이라고 합니다. 특히 1945년에서 65년 사이에 태어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게 급증하는 이혼 추세를 일컫는 말이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부부가 11만 5,500건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16쌍이 갈라섰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혼하는 부부들 평균 연령이 남자는 46.5세, 여자는 40.8세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가운데 혼인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비중이 28.7%로 가장 많았고요. 30년 이상 된 부부들 1만 300건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도 10.1%가 늘어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황혼 이혼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도 분석이 돼 있습니까?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에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해서 미루었다가 자녀들이 성장한 뒤에 갈라서는 부부들이 많다, 이런 분석입니다. 2011년까지는 신혼 초기, 뭐 이제 1년에서 한 4년 사이에 신혼 초기 부부들이 이혼하는 비중이 가장 많았는데요. 2012년 이후에는 이렇게 혼인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망고, 구아바, 용과 대표적인 동남아시아 지역의 과일입니다. 아열대 기후에서 재배되는 과일인데요. 그런데
네.
수년 전부터 한국 제주 지역에서 이런 과일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과일 재배 한계선이 점점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제주 하면 감귤이 대표적인 생산 과일이었는데요. 이 제주산 망고와 구아바도 이제 곧 익숙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2001년부터 망고가 재배되기 시작했답니다.
네.
지금은 50여 개 농가, 24.9헥타르에서 300톤이 넘는 망고가 재배되고 있고요. 구아바와 용과 역시 뭐 각각 15개 농가, 뭐 4헥타르 정도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망고의 경우에는 벌써 제주도를 넘어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해안 지역,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이 재배 농가가 생기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과일이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온이 예전과는 달라졌다, 따뜻해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0년간 한국의 평균 기온이 1.5도 정도가 상승을 했답니다. 망고, 구아바, 용과가 제주도에서 생산될 만큼 제주도의 그 일부 지역, 남해안 지역은 이미 아열대 기후가 정착되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제주도에서 망고가 생산되면서 지역의 특산물로, 특히 고소득 작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보카도, 무화과, 파파야, 뭐 패션프루트 등 아열대 과일도 재배되기 시작했는데요. 전라남도 해남의 파파야, 구아바 이미 출하가 되고 있고요. 통영시와 창원시, 심지어 휴전선에 가까운 경기도 연천군에서도 각종 아열대 과일 단지를 조성하고 또 재배가 가능한지 아주 유심하게 관찰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유럽연합 정상들이 지중해에서 잇따르고 있는 난민 참사에 대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오늘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폐막됐습니다.
오늘은 유럽연합 정상회의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유럽연합 EU 28개 회원국 정상들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밀려드는 난민들이 참사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2주일 사이에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 1,000명 이상이 지중해에서 선박 침몰 등으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자 유럽연합이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요. 앞서 지난 20일에는 유럽연합 EU 28개 회원국 외무장관과 내무장관들이 룩셈부르크에서 특별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지중해 난민 참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 회의가 열리는데요. EU 정상들은 어떤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인가요?
네, 유럽 정상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선택 방안들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방안이 최우선순위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 정상들에게 난민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EU 정상회의 초안을 입수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EU 정상 초안은 지중해에서 발생하는 난민 참사를 비극으로 규정하면서 더 이상 바다에 빠져 죽는 난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난민들의 밀입국에 이용되는 선박을 찾아내서 파괴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밀입국 조직에 대한 공동 군사작전을 실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와 함께 지중해 지역 해상 순찰과 난민 수색 구조 작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올해와 내년에 두 배로 늘리는 방안과 튀니지와 이집트, 수단, 말리, 니제르 등의 국경 순찰을 지원해서 애초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널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이 초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온 난민들의 정착과 관련한 대책은 없습니까?
네, 난민 정착과 관련해서는 난민들에게 5천 개의 거처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이 정상회의 초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이쪽으로 건너온 난민이 지난해 21만여 명, 올해도 4월까지만 해도 벌써 3만 명이 넘은 것을 감안하면 너무 적은 수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인권단체 Amnesty International이 지중해 난민 참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Amnesty International은 지중해 난민 참사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유럽 지도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럽 지도자들은 선박과 항공기 등을 통한 지중해 순찰을 확대하는 인도적 작전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중해가 난민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주로 내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들입니다. 가난과 전쟁, 정치적 소요 등을 피해서 유럽으로 가서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근거지인 시리아와 리비아를 중심으로 탄압을 피하려는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없는 낡은 선박에 난민들이 정원을 초과해서 무리하게 승선하다 보니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국제이주기구 IMO에 따르면 지난해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난민이 3천여 명으로 2013년에 700명보다 크게 늘었고요. 2000년부터 계산하면 2만 2천 명의 난민이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다 숨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소식을 살펴보죠.
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오늘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폐막됐습니다. 비동맹 운동의 시발점이 된 지난 1955년에 반둥회의가 개최된 지 60주년을 맞아 이번 회의가 열렸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106개 국가 또 16개 참관국, 25개 국제기구의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고요. 북한에서는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양측에서 이번 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일본 정부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본 정부는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 정상회담이 매우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일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양측의 의견이 일치했고 앞으로 여러 수준의 대화와 교류를 반복해서 관계 개선의 흐름을 확실하게 하자는 양쪽의 의사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정부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중일 관계가 한층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언론들도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의 긴장관계 완화의 신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정상회담을 중일관계 개선의 신호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번 중일정상회담이 관계 개선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는 있지만 아직도 두 나라가 풀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거사 문제인데요. 중일정상회담 당일인 22일에 일본 의원 100여 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이어서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하루 만인 오늘도 아베 내각의 관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개인적인 방문이라고 선을 걷지만 중국은 일본이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군국주의를 깊이 반성해야만 중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고리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 미국 50개 주를 가다가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